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남북한은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이를 위해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가을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오늘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3개 항으로 구성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남북은 선언에서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며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 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 목표를 확인하고 북측이 취하고 있는 추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남북한은 이 밖에 오는 8월 15일을 계기로 이산가족 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국방장관 회담을 비롯한 군사 당국자 회담을 자주 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 회담을 열기로 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현재 판문점 평화의 집 3층 연회장에서 환영 만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두 정상의 배우자 김정숙 리설주 여사도 참석했습니다. 만찬이 끝나면 사실상 마지막 행사인 환송 행사를 함께 관람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첫 만남은 오늘 오전 9시 30분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두 정상은 손을 잡은 채 담소를 나눈 뒤 사진 촬영을 했으며 김 위원장의 권유로 두 정상은 손을 맞잡고 약 10초 동안 북쪽 군사분계선 땅을 밟고 돌아왔습니다. 이어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 사열을 받고 남북 수행단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한 뒤 회담장인 평화의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방명록에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 평화의 시작, 역사의 출발점에서라는 글에 방명록을 남겼습니다. 이어 두 정상은 배석자들과 함께 오전 10시 15분부터 100분 동안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오후 회담 재개를 앞두고 두 정상은 공동 식수를 한 뒤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있는 도보다리까지 수행원 없이 45분 동안 대화를 나누며 산책했습니다. 이후 오후 5시 58분경 두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함께 서명하고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전쟁은 끝날 것이라며 미국과 모든 위대한 미국인들은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자랑스러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트위터 글을 통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격렬한 한 해를 보낸 뒤 북한과 한국이 역사적인 만남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오직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전 미 중앙정보국 국장이 국무장관으로 취임해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취임 선서를 마친 폼페오 국무장관은 오늘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고 옌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과 면담했습니다. 앞서 국무부 고위관리는 폼페오 국무장관이 이번 회의에서 러시아와 이란 위협 등 국제 현안과 나토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벨기에 방문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요르단 등을 순방할 계획입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오늘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엽니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이란 핵협정과 양국 간 통상 문제, 북대서양 조약기구 국방비 지출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언론들은 모든 현안마다 양국 간 입장 차이가 커서 쉽지 않은 회담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4월 27일 금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오늘 열린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내용의 판문점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통 큰 결단으로 남북 국민들과 세계에 좋은 선물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북남 순회 상봉과 회담이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전적인 지지와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준 북과 남 해외 전체 동포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VOA 현지 특파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을 직접 전해드리겠습니다. 백악관은 남북 정상의 역사적인 만남을 맞아 한국민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핵실험장을 폐쇄한 쪽은 북한이라며 자신이 북한에 많은 양보를 했다는 일부 보도를 일축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맑고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11도, 낮 최고는 14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남북정상은 오늘 열린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내용의 판문점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또 올해 안에 종전선언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한다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함지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7일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서명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날 서명한 판문점 선언에서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결의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이뤄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선언에 담았습니다. 가장 관심이 모아졌던 북핵 문제에 대해선 남과 북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며 앞으로 각기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나 실질적인 방안 등은 이번 선언에 담지 않았습니다. 두 정상은 남과 북이 한반도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전쟁 위험에 대한 실질적 해소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특히 그 수단을 철폐해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로 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한 실제적인 대책도 세우기로 했습니다. 또 군사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군사당국자 회담을 자주 개최하고 당장 다음 달 중 장성급 군사회담을 연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 밖에 어떤 형태의 무력도 사용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 군축도 실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 종전선언과 함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미국과 한국, 북한이 참여하는 3자 혹은 중국을 더한 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민간협력 부문에 대한 내용도 이번 선언에 담겼습니다. 특히 민간 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개성 지역에 설치하기로 했으며 남북 적십자 회담을 개최해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한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는 8.15 광복절을 계기로 이산가족과 친척 상봉 행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선언에는 문 대통령이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올해 안에 남북 정상회담이 또 한 번 열리게 됐습니다. 두 정상은 판문점 선언에 서명한 뒤 포옹을 했으며 이번 선언문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선언이 비핵화를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돌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합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두 정상의 첫 만남은 오전 9시 30분께 이뤄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 사이 군사 분계선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던 문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두 정상은 군사 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두 손을 잡은 채 담소를 나눴으며 이후 김 위원장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 북쪽과 남쪽을 번갈아 향하며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북쪽을 가리키며 군사 분계선을 넘을 것을 권했고 문 대통령이 이에 응하면서 두 정상은 손을 잡고 군사 분계선을 넘었습니다. 이후 약 10초간 북한 영토에서 추가로 사진 촬영을 한 뒤 다시 남쪽으로 돌아왔습니다. 남북한의 지도자가 판문점에서 만난 것은 분단 이후 처음이며 김 위원장은 한국 영토를 밟은 북한의 첫 지도자가 됐습니다. 남북 정상의 만남은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 이후 11년 만입니다. 두 정상은 한국 측의 호의를 받으며 함께 판문점 남측 광장으로 이동한 뒤 한국 육해공군 의장대를 사열했습니다. 이날 북측에서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등이 공식 수행단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남측에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이 김 위원장과 북측 수행단을 맞이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오후에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소나무를 공동 식수했으며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있는 도보다리까지 산책을 하며 담소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날 오후 6시 30분에 시작된 환영 만찬에는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부인 리설주를 포함해 북측 26명, 남측 32명이 참석했습니다. 파주에서 BOA 뉴스 함재합니다.
이번에는 현장을 연결해서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에 나가 있는 함지하 특파원 연결합니다. 함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11년 만에 만난 남북 정상,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현재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공식 환영 만찬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를 비롯해 약 70명이 참석했습니다. 당초 참석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던 리설주는 이날 오후 6시 15분께 판문점에 도착해 만찬장에 입장했습니다.
그러면 김 위원장은 언제 북으로 돌아가나요?
네, 청와대에 따르면 두 정상을 비롯한 정상회담 참석자들은 잠시 뒤인 오후 8시 30분 평화의 집 앞마당에 마련된 관람대에서 평화의 집 외벽 전면을 스크린으로 활용하는 영상쇼를 감상하게 됩니다. 이 영상물은 하나의 봄을 주제로 하며 한반도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영상과 음악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 관람을 마친 뒤 김 위원장 일행은 북한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늘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됐습니까?
네, 두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이 선언에는 남북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를 위한 노력,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요. 비핵화에 대한 내용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선언은 남과 북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고 명시했고요. 또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비핵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지는 않았군요.
네, 그러나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 서명식이 끝난 뒤 연설에서 비핵화를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돌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합의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한국 측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상회담 하루 전인 어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담의 목표에 대해 설명했었습니다. 뚜렷한 비핵화의 의지를 명문화하고 나아가서 그것이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의미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비핵화와 관련해 회담이 매우 성공적일 것으로 생각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은 미북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네, 그 밖에 중요한 내용들을 좀 더 소개를 해주시죠.
네, 두 정상은 올해 종전선언과 함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미국과 한국, 북한이 참여하는 3자 혹은 중국을 더해서 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대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고 올해 8.15를 기념한 이산가족 상봉행사도 열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멈추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꽤 많은 합의가 나온 것 같은데요. 두 정상의 만남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두 정상은 오늘 오전과 오후 두 번에 걸쳐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오전 회의의 경우 10시 15분부터 11시 55분까지 약 100분간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청와대는 두 정상이 이 회담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시종 진지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공동선언문 작성을 위한 실무협의가 진행됐는데 여기서 많은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청와대 당국자는 제대로 된 합의가 나오지 않을 경우 두 정상이 간단하게 서명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두 정상이 서명을 한 뒤 판문점 광장으로 나와 이번 합의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오늘 김 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넘는 모습이 전 세계 언론에 큰 주목을 받았었죠.
네, 김 위원장은 오전 9시 30분께 판문점 북측 통일가 계단을 내려와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 사이길에 군사분계선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미리 마중을 나와 있던 문재인 대통령과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손을 마주잡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후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을 향해 사진 촬영을 한 뒤 다시 남쪽으로 돌아 문 대통령과 손을 잡은 채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도 북쪽 영토를 잠시 밟았죠?
그렇습니다. 김 위원장이 사진 촬영 뒤 문 대통령에게 북쪽을 가리키며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겠느냐는 손짓을 취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응하면서 두 정상은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북쪽에서 추가로 사진 촬영을 한 두 정상은 다시 남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 따르면 예정에 없었던 일입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악수를 하면서 나는 언제쯤 넘어갈 수 있겠나라고 물었고 김 위원장이 그럼 지금 넘어가 볼까요? 라고 한 뒤 문 대통령의 손을 이끌었다고 윤 수석은 설명했습니다.
네. 자, 오늘 두 정상이 만나 나눈 비공개 대화도 공개가 됐군요.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공개한 비공개 대화록에는 김 위원장의 속내를 살펴볼 수 있는 발언들이 일부 확인됐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과의 환담에서 우리 때문에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하느라 새벽잠을 많이 설쳤다고 들었다며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지난 한 해 북한의 도발에 대해 언급한 겁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최근 한국 측 특사단이 평양에 갔을 때 선제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앞으로 발 뻗고 자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여기에 김 위원장이 대통령께서 새벽잠을 설치지 않도록 확인하겠다고 말해 도발을 자제하겠다는 일종의 약속도 건넸습니다.
김 위원장의 입에서 탈북자라는 단어가 나온 점도 흥미롭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 위원장은 판문점에 오면서 보니 실향민들과 탈북자, 연평도 주민 등 언제 북한군의 폭격이 날아올지 않을까 불안해하던 분들도 우리 만남에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을 봤다며 이 기회로 남북 사이에 상처가 치유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단선이 높지도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 보면 없어지지 않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동안에 보여왔던 북한 지도자 특유의 자신감과는 거리가 있는 모습이군요.
맞습니다. 이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이 또 있는데요. 문 대통령이 백두산을 방문해보고 싶다고 하자 김 위원장은 걱정스러운 것이 있다며 북한의 교통시설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창올림픽에 이용됐던 고속열차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외신이 주목한 감동적인 장면도 많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는 37개국 374개 언론사가 등록해 뜨거운 취재 열기를 보였습니다. 취재 등록을 한 기자만 3,071명에 이릅니다. 전 세계 언론들의 관심을 끈 장면은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고 군사 분계선을 넘는 장면이었습니다. 또 두 정상이 함께 소나무를 심고 함께 산책을 하는 장면도 여러 외신들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와 반대로 남북 정상회담에 반대하는 시위도 열렸다고요?
네, 정상회담장과 가까운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일대와 정상회담에 반대하는 보수단체 회원 약 300명이 집결했습니다. 이들은 남북 정상회담은 평화 위장 대사기극이라며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었습니다. 또 일부 참가자들은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얼굴이 프린트된 인공기를 불에 태우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파주에 나가 있는 함지하 특파원으로부터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오늘 정상회담에서 그동안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던 민감한 사안들을 거론을 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북한의 도로와 열차 사정이 한국보다 열악하다고 인정하는가 하면 조국의 배신자라며 비하하던 탈북자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평화의 집 1층 환담장에서 나눈 대화에서 북한의 열차 사정이 한국보다 열악하다고 말했습니다. 회담 내용을 전한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입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오시면 솔직히 걱정스러운 것이 우리 교통이 불비해서 불편을 드릴 것 같다. 평창올림픽에 갔다 온 분들이 말하는데 평창 고속열차가 다 좋다고 하더라. 남측에 이런 환경에 있다가 북에 오면 참으로 민망스러울 수 있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앞으로 북측과 철도가 연결되면 남북이 모두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정상회담 뒤 마무리 발언에서 북한의 도로 사정이 열악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면 비행기로 와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뭐죠? 비행기로 오시면 제일 편안하시단 말인데 뭐 우리 도로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편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려와 봐서 아는데 이기 때문에 비행기로 오시면 공항에서 영접의식을 하고 또 이렇게 잘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도로와 철도는 한국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철도는 노선이 낡고 전력 공급도 제대로 되지 않아 운행이 불규칙하고 속도 역시 20에서 45km로 매우 느리다고 철도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반면에 한국의 고속열차인 KTX는 시속이 300km에 달할 정도로 세계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금융위원회는 지난 2014년 보고서에서 남북경제협력이 활성화돼 한국이 북한의 사회기반 시설을 지원하면 철도에 773억 달러, 도로에 374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었습니다. 남북정상은 이날 서명한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경협 가운데 1차적으로 동해선,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에 활용키로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또 이날 탈북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말했습니다.
오면서 보니 실향민들과 탈북자, 연평도 주민 등 언제 북한군의 폭격이 날아오지 않을까 불안해하던 분들도 오늘 우리 만남에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 기회를 소중히 해서 남북 사이에 상처가 치유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단선이 높지도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 보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탈북자, 연평도 폭격 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북한 관영 언론들은 탈북자에 대해 민족의 반역자, 배신자, 쓰레기 등으로 비하했었습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한국엔 탈북자 3만 1,500여 명이 입국해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2010년 북한군의 폭격으로 한국군 해병과 민간인 4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친 연평도 폭격을 언급하며 상처의 치유를 말한 것도 매우 파격적이란 지적입니다. 하지만 북한 정부가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주민들에게 생중계하지 않은 것을 볼 때 계산된 대외용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 기자 출신인 장혜성 씨는 VOA에 북한 당국은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체제 선전에 이로운 것만 보도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될 수 있는 대로 알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북한 인민들한테 될수록 알리지 않을 겁니다. 알리는 경우라 하더라도 북한 인민들한테는 내적으로서 내부적으로서는 말하자면 내부 교양은 또 하겠죠. 그다음에 북한 사람들한테는 알 권리라는 말 자체가 성사되지 않습니다. 북한 당연히 그런 건 북한 뭐야 통신 자료만 나오는 것도 조선중앙 통신에서 18가지 그 자료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인민들한테 나갈 수 있는 거는 극히 제한된 거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알 권리 같은 건 애초에 상상도 못합니다.
비어인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역사적인 만남을 맞아 한국민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26일 세라 샌더스 대변인 명의의 보도 자료를 통해 미국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대화가 한반도 전체의 미래의 평화와 번영을 향한 진전을 이루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의 긴밀한 협력에 감사한다며 몇 주 후로 계획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을 준비하는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는 인터뷰를 보내드립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남북 정상회담은 핵 문제 진전 의지를 미국에 보여주려는 중요한 연결고리로 활용됐다고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이 평가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전술을 바꿔 협상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도지만 공동선언문에 담긴 한반도 비핵화 목표는 미북 정상회담에서 구체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국 담당 보좌관을 지낸 테리 연구원을 백성원 기자가 27일 인터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이행을 강조하는 등 회담에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떤 의도로 보시는지요?
Well, I think North Korea, Kim Jong-un has made a tactical shift in their strategy, coming from.
네, 김정은이 전술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감행했던 모든 도발에서 이제는 협상 단계로 넘어가려는 거죠. 이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 앉고 싶은 것이자 협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 평창 올림픽 참가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 모두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위한 서곡입니다. 김정은의 핵무기 포기 의지에 대해선 확신할 수 없지만 말이죠.
남북 정상회담을 미북 정상회담으로 가는 교량 역할 정도로만 보시는 건가요?
I do think it's important to have a good summit with President Moon because I think U.S. is watching this very closely.
김 위원장으로선 문 대통령과 좋은 정상회담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미국이 김정은의 실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이번 회담을 매우 긴밀히 주시했을 테니까요. 따라서 김정은에게 이번 정상회담은 그가 진지하고 사안을 진전시킬 의지가 있으며 다른 사람이 됐는지 여부를 보여줄 수단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 앉기 전 매우 중요한 단계인 거죠. 아울러 김정은으로서도 트럼프와 만나기 전에 아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진핑 주석,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공동선언문에는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는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겠습니까?
We have seen this before. There have been five inter-Korean high-level joint statements, as you know, going back to 1972.
과거에 이미 봤던 장면이죠. 남북한은 1972년, 1992년, 2002년, 2007년, 2018년에 걸쳐 다섯 차례의 고위급 공동선언문을 내놨습니다. 이번에 나온 합의는 전에 나온 합의들의 주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외세의 영향 없이 자주적으로 평화 통일을 성취하자는 열망입니다. 신뢰를 구축하고 상호 오해를 줄여나가기 위한 양식으로서 말이죠. 여기서 새로운 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공동선언문에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포함됐습니다만 남과 북이 모두 주어로 되어 있는데요.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걸 목표로 제시했는데 북한의 비핵화는 의미상 차이가 나는 거 아닌가요?
Right. So North Korea's commitment to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at is also not new because we've heard this coming.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보인 것 역시 새로운 건 아닙니다. 김정은은 이를 김일성의 유훈이라고 불렀었지요. 그리고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궁극적으로는 미한동맹의 파기와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미국의 해구산 철폐를 의미합니다. 저는 북한의 핵무기 포기 의지를 명시한 어떤 구체적인 성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대신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쓰인 건 우려스럽습니다.
북한이 한국을 핵협상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면 그 정도 언급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요?
It's good enough because it's unrealistic to expect North Korea at this point to say that they're going to completely give up.
네, 현 시점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겠다고 밝히는 건 현실적이지 않은 만큼 그 정도면 충분한 측면도 있습니다. 우호적이면서 비핵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의미가 있다고 할까요? 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제가 예상했던 바로 그 수준입니다.
그 정도 수준의 비핵화 언급이 그럼 미북 정상회담에선 훨씬 구체적인 약속으로 진전될까요?
When Kim Jong-un sits down with President Trump, I think again he's going to try to make a general statement, a general agreement.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 앉아서도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성명이나 합의를 시도할 공산이 큽니다. 하지만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나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과 같은 미국의 외교안보팀은 그 이상을 요구할 겁니다. 북한으로부터 보다 구체적인 용어가 나오길 원할 거란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 앉으려면 김정은은 그런 준비를 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엊그제 비핵화의 의미는 아주 간단하다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여기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Well, of course, North Korea can agree. North Korea have agreed before. Has agreed before. We have agreements with North Korea.
물론 동의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전에도 동의한 적이 있으니까요. 따라서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 앉아 또 하나의 합의를 도출해낼 것으로 충분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가 이번에는 진지하냐는 겁니다. 과거의 합의는 모두 검증 문제로 파기됐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북 회담에서도 합의는 나오겠지만 북한이 진정으로 검증에 임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저는 여기에 매우 회의적입니다.
한국이 앞으로도 남북관계를 어떻게 관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울러 미국은 어떤 원칙을 갖고 미북 대화를 준비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Well, I think for South Korea first, I mean they are trying to do what they can. What's important going forward is that they
한국은 원하는 걸 시도하면서 그들이 취하는 모든 조치와 관련해 미국과 같은 페이지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전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미국은 폼페오 국무장관과 정보 당국자들이 북한에 대해 매우 현실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만큼 김정은이 만들 모든 종류의 시나리오와 제안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가 할 어떤 일도 무방비 상태로 맞아선 안 됩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국 담당 보좌관을 지낸 수미테리 CSIS 한국 담당 선임 연구원으로부터 남북정상회담과 공동선언에 대한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지난해 한반도 전쟁 위기설이 돌 정도로 최악의 상황에 처했던 남북관계가 올해 들어 급진전되면서 마침내 남북정상회담 개최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4개월간 극적인 반전을 보인 남북관계를 이현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해 1월 1일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북한의 잇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로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던 남북관계의 극적인 반전의 계기가 마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곧바로 남북 고위급 회담을 북한에 제안했고 1월 9일 판문점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북한 대표단의 한국 방문이 합의됐습니다. 조명균 한국통일부 장관입니다.
북측의 평창 동계올림픽과 동계 패럴림픽 참가를 확정함으로써 한반도 긴장 완화의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2월 9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을 평창 동계올림픽에 파견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대표단에 포함돼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2월 10일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접견했고 이 자리에서 자신을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라고 소개하면서 문 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원한다는 김 위원장의 구두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빠른 시일 안에 만날 용의가 있다. 편하신 시간에 북을 방문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구두로 전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키자면서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북미 간의 조기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평창 동계올림픽 공동 입장과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등 남북관계 개선의 가시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현성월 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은 강릉과 서울에서의 두 차례 공연으로 이런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3월 5일에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한국 특사단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청와대는 특사단 방북이 평창올림픽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파견한 김여정 특사 방남에 대한 답방 의미라고 설명했지만 결과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남북이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를 한 겁니다. 정의용 실장입니다.
남과 북은 4월 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구체적 실무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밝히면서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습니다. 아울러 미북 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어 3월 29일 판문점에 위치한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회담 날짜와 장소가 결정됐습니다. 조명균 한국통일부 장관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4월 27일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7년 이후 11년 만에 다시 열리는 정상회담의 명칭은 2018 남북 정상회담으로 결정됐습니다. 조 장관은 정상회담 개최 일자를 확정함으로써 향후 본격적인 정상회담 준비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3월 말에는 한국예술단이 평양을 방문해 두 차례 공연을 가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다시 만나게 되어서 처음 뵙는 건데도 마치 언젠가 배웠던 분인 것처럼 굉장히 반가운 느낌이 듭니다. 정말 여러분 다시 한번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한국예술단의 평양 방문은 2005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4월 1일 열린 첫 번째 공연을 참관하고 가을에는 서울에서 다시 공연을 하자고 말하는 등 지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북은 4월에 정상회담을 위한 세 차례 실무회담을 통해 의전과 경호, 보도, 통신 분야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 등을 논의했습니다. 남북은 또 지난 20일 남북 정상이 직접 통화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개설하고 실무자 간 시험 통화도 실시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표어로 평화, 새로운 시작을 선정했습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입니다.
이번 회담은 11년 만에 이루어지는 남북 정상 간 만남이자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길잡이 회담으로서 세계 평화 여정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11년 만에 찾아온 기회가 평화의 시작이기를 기원하는 국민 모두의 마음을 표어에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밝은 미래가 보장될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이후 가능한 밝은 미래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박형주 기자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 경제적 정상국가로 나가는 길을 보장받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미국과 한국 등 여느 국가들처럼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시스템을 통해 물자와 돈, 사람이 왕래하는 것이 북한을 밝은 미래로 이끌 거라는 겁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 교수는 이를 위한 핵심적인 조치로 미국이 북한의 세계 무역기구 WTO 가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이 겪고 있는 경제, 사회, 안보, 인권 등 모든 문제가 실패한 국가 계획 경제 시스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때문에 WTO 가입은 이런 낡은 체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장 경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걸 의미한다는 설명입니다.
What that really means is to create a market economy instead of the state economy. Not overnight, but gradually going in that direction.
다른 나라들과의 교역과 투자가 가능하게 되고 이를 통한 혜택이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틀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성공 사례로 중국을 꼽았습니다. 물론 중국도 WTO 가입을 위한 협상에만 10년 이상 걸렸듯이 절차가 복잡하지만 세부 사항보다 주로 큰 그림을 논의하게 될 정상 차원의 협상에서 충분히 다뤄볼 만한 의제라고 브라운 교수는 말했습니다. 또 북한 경제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된 통화 정책을 지원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이 한국, 일본, 중국 중앙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북한 중앙은행인 조선은행에 외환 보유고를 확보해 줌으로써 북한 원화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 은행 시스템이 정상화되면 주민들의 저축이 가능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실제로 이런 조치는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과 일본, 타이완 등의 경제 재건과 발전을 위해 시행한 것으로 긍정적 효과가 입증됐다고 말합니다. 브라운 교수는 이렇게 교역과 통화 정책의 큰 틀이 잡히면 북한은 국내 총생산 GDP에서 두 자릿수 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며 10년 안에 중국을 따라잡고 20년 안에 한국 수준으로 오르는 장밋빛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북한이 저렴하고 숙련된 노동력과 풍부한 지하자원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아 결코 과장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북한의 가장 확실한 안전보장 수단은 경제적으로 외부 세계에 편입되고 통합되는 것이라고 브라운 교수는 주장합니다.
Like US and Canada, we're very well integrated. So there's never any security issue between US and Canada.
Right.
Similarly, all within Europe, between France and Germany. Right now, North Korea is very poorly integrated into the rest of the world.
브라이언 뱁슨 세계은행 전 고문은 한반도 상황이 크게 진전될 경우 국제통화기금 IMF 등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접근을 주목할 만한 혜택으로 꼽았습니다. 앞서 북한은 2001년 한국 정부 주선 아래 IMF와 월드뱅크 회원 가입을 추진했지만 이듬해 2차 핵위기를 일으켜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IMF와 아시아개발은행 등 북한에 금융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국제금융기구의 대주주가 미국과 일본인 점을 고려하면 핵 문제 진전에 따라 가입이 용이할 것이라는 게 뱁슨 전 고문의 설명입니다. 북한이 국제금융기구 회원이 되면 사회기반시설 재건과 확충을 위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기술적 지원도 가능해집니다. 더욱이 지난 2014년 중국 주도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가 설립돼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졌습니다. 뱁슨 전 고문은 북한이 이런 과정을 통해 정상적인 국제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고 사업 모델을 체험함으로써 경제적 정상국가를 위한 틀을 구축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추진했던 각종 경제특구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중국의 경제특구를 모방해 나선특구를 비롯해 20여 개의 경제특구를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정세 불안과 기본 인프라 부족 등으로 외국 기업과 자본 유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대학교 김병현 교수 역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경제특구를 통한 국제적인 공동개발 사업 활성화가 북한 경제성장은 물론 내적인 변화를 추진하는 자극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병현 교수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무연탄과 철광석, 우라늄을 국제적으로 공동 개발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제재 이전 북한에서 무연탄과 철광석 수출은 총 수출액의 50% 정도로 해마다 10억 달러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김병현 교수는 이 중 상당 금액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품목을 국제 공동 관리하에 둔다면 북한의 비핵화를 영구히 불가역적으로 만들 수 있고 국제 투자를 통해 생산량과 산업의 효율성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 무인탄 철광은 이제 북한 수출의 한 절반 가량 됐고요.
네.
가장 수출을 많이 할 때 이윤으로 파서 그것들을 이제 국제적으로 들어가서 공동 개발하게 되면 북한 주민들의 그 1년 생활비 뭐 거의 한 7, 80%를 네. 거기서 벌 수 있어요.
김병현 교수는 이런 공동사업에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이 동참해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설계하면 동북아 정세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봤습니다. 특히 미국을 포함해 국외 자본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체제 안전 보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밝은 미래를 위한 이러한 청사진을 먼저 내놓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이 시점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에 대한 보상을 펼쳐놓기보다는 북한의 분명한 비핵화 의지와 그것을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여러 합의들이 실패한 이유는 북한이 비핵화 약속과 유엔 결의를 준수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지 제시한 보상이나 혜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전 차관보는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결심하고 보상의 기회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밝은 미래를 위한 변화를 선택할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폐쇄된 채로 살아왔던 국가가 개방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독재 정권에서 매우 흔치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또 김일성과 김정일 모두 선택하지 않았던 길이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어려운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크롤리 전 차관보는 결국 김정은 위원장은 세상을 향해 문을 열어도 자신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마무리됨에 따라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준비도 속도를 내게 될 전망입니다. 미북 양측은 현재 한 달 넘게 사전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 회담 장소도 확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미북 정상회담의 장소 선정 문제가 여전히 난항인가 보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의 어제 언론 인터뷰에 따르면 여전히 5개 장소를 놓고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에도 미국이 아닌 5개 장소를 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었는데요. 그때로부터 12일이 지난 지금도 회담 후보지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오늘 회담이 순조롭게 마무리된 게 미북 정상회담 준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우선 평양이나 판문점이 다시 검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평양 개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 내에서는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행을 전격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었습니다. 한국의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에서 북한 측에 뚜렷한 비핵화 의지를 명문화할 수 있다면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상회담 시기는 어떤가요?
김정은 위원장은 가급적 빨리 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5월 말에서 6월 초로 잡힌 시기를 앞당기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장소가 선정된 뒤에 경호와 의전 등 미국 측 선발대가 현지를 방문해서 사전 점검을 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또 5월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서너 개 날짜를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요. 장소가 확정되면 시기와 함께 워싱턴과 평양이 동시에 발표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이번 미북 정상회담의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를 어떻게 실행에 옮기느냐 하는 문제일 텐데요. 이와 관련한 논의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부 고위 관리들의 발언으로 미뤄볼 때 큰 어려움 없이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회담 전망이 매우 희망적이라는 백악관 관리의 발언은 큰 틀에서 별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양쪽이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는 문제가 분명 있을 겁니다.
어떤 것들이 쟁점으로 남아있을까요?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미국의 보상과 비핵화 완료 시점입니다. 현재 미국은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 제재 해제는 비핵화가 완료된 뒤에나 이뤄질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밝힌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와는 많이 다른 것이죠.
그렇습니다. 김 위원장은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 그리고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결정으로 이른바 미래의 핵을 포기하는 사전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미 생산한 핵무기와 핵물질,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의 핵을 협상 카드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는 조치 대 조치, 행동 대 행동을 의미합니다. 북한이 한 가지 조치나 행동을 취하면 미국도 상응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이 이런 요구를 받아들일까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될 때까지 최대 압박을 계속한다는 방침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없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미국이 북한의 주요 조치에 대해 상응한 보상을 제공하되 비핵화 완료 시기를 최대한 짧게 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 핵 폐기 날짜를 못 박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은 비핵화에 이르는 구체적인 조치를 세분화하고 각 단계마다 상응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을 윤국환 기자였습니다.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최대 압박 캠페인이 결실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본다며 전쟁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2년이 걸릴지 2개월이 걸릴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장기화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As you've seen, Senator, where the full court press has been for the last year on a diplomatic initiative that is now bearing fruit. It's taken a long
time. 26일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2019년 국방부 예산안 관련 청문회에 출석한 매티스 장관은 북한과의 군사 충돌이 일어난다면 장기화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지난 한 해 동안의 외교적 노력인 최대 압박이 이제 결실을 보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한 자신은 결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물론 희망을 갖고 있다면서도 어떻게 될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전쟁으로 가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한반도에서의 군사 충돌이 발생하면 장기화 혹은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매티스 장관은 전쟁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문제라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식으로 표현하지는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War is such an unpredictable phenomenon, Senator. I wouldn't subscribe to that we would get bogged down.
그 과정이 훨씬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다는 뜻이라며 자신이나 해당 질문을 한 의원 중 누구도 2년이 걸린다거나 2개월이 걸린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매티스 장관은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이를 주의를 딴 데로 돌리는 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5년간 이뤄진 비정규적인 전투를 돌아보면 중요한 위협에 집중하는 대신 주의가 산만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의원들도 알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Well, if you look at what's happened over the irregular fights over the last 15 years, you get a sense of what happens when you're distracted over that time.
그러면서 미국은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란 핵합의 파기 문제를 언급하며 북한과의 협상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also recognize that some people point out that this could impact on the North Korea negotiations, but I would say in that case, in light of
일각에서는 이란 핵합의 문제가 북한과의 협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하는 것을 알지만 김정은과 김 씨 일가는 모든 국제 사회의 합의 그리고 한국, 미국과 체결한 모든 약속을 어겨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 핵합의 문제가 북한과의 협상에 영향을 끼칠 것에 대해서는 큰 우려를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상원에 서면으로 제출한 답변서에서 2019년 국방 예산안에는 한반도의 미사일 방어 역량을 개선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 같이 출석한 조셉 덤포드 합참의장은 상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곧 열릴 대화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낙관론을 유지하고 있지만 북한이 난폭하게 핵과 미사일 역량을 추구하는 것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에 가장 긴박한 위협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의식불명 상태로 귀국한 뒤에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의 부모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들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잔혹하고 악랄한 고문에 살해당했다며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토 원비어 씨의 아버지 프레드 원비어 씨와 그의 가족이 26일 미국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아들을 잔인하게 고문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북한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북한 김정은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22장에 이르는 소장에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평양으로 관광을 떠났던 자신의 아들을 17개월 동안 붙잡아두며 악랄한 고문을 자행해 결국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또 아들은 정치적 목적으로 북한의 인질로 이용됐고 김정은은 유난히 혹독하고 잔혹하게 아들을 대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아들을 인질로 삼아 그가 저지르지 않은 범죄를 자백하도록 고문과 극단적인 정서적 학대 등을 가했다고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북한은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이번 소송이 아들 오토와 가족에게 야만 행위를 가한 북한의 책임을 묻는 또 다른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맥과이어 우드 법률사무소의 파트너인 리차드 컬린 변호사가 맡고 있습니다. 컬린 변호사는 26일 VOA의 고소 관련 이메일 문의에 아직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지난 국정연설에도 자리했던 원비어 씨 부모는 아들의 죽음 이후 북한 인권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왔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16년 1월 평양공항에서 미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던 원비어 씨를 체포해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하고 구금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6월 혼수 상태로 귀국한 원비어 군은 송환 6일 만에 숨졌고 북한은 식중독에 걸린 그가 수면제를 복용한 뒤 코마에 빠졌다고 주장해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매일 새벽에 청취 가능한 뷰이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뷰이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중파 AM 1566kHz,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뷰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